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분쟁이 2주 가까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엔은 18일 현재 가자지구의 사망자 수가 3,478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가자지구 보건부 공식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면서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는 17일 기준 적어도 이 가운데 853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자트 엠지드 유엔 아동폭력특별대표는 성명에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적대 행위는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당하기 힘든 전쟁의 결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 특히 늘 그렇듯 무력 갈등에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어린이들을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엠지 대표는 가자지구 등지에서 계속 증가하는 사망자와 피해 어린이 규모에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유엔은 해당 지역 어린이들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어린이들의 보호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MZ 대표는 어린이가 인질로 붙잡히거나 인간 방패로 사용돼선 안 된다며 하마스가 인질로 잡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과 이들의 보호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으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고위관리 등 3명을 제거했다고 이스라엘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신문은 이날 이스라엘군이 밤사이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에 공습을 가해 테러단체 중 하나인 대중저항위원회 라파트 아부힐랄 수장이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가자지구 언론들을 인용해 사망한 하마스 공동설립자 압델 아지즈 알란티 씨의 부인인 하마스 정치국원 자밀라 알샨티 씨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지하드 무하이젠 팔레스타인 국가안보군 수장도 가자시티 인근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인해 숨졌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밤사이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군 초소 등을 겨냥한 공습을 단행했다며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을 겨냥한 드론 공격 시도가 있었다고 미군 중부사령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라크 서부 알 아사드 공군기지에서 미군이 드론 두 기를 요격해 한 기는 파괴되고 다른 한 기는 손상됐다며 이로 인해 다국적국 병사 몇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라크 북부 알하리르 공군기지를 공격하려던 드론 한 기도 미군에 의해 격추됐으며 다만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었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부사령부는 경계태세가 강화되어 있는 현 시기에 이라크와 영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군은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미군과 다국적군을 방어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드론 공격의 주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후계자라는 뜻의 타슈킬 알와리텐은 알하리르 기지에 대한 공격이 자신들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란과 연대한 이라크 내 무장단체들은 미국이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에 맞서는 이스라엘 지원을 위해 개입할 경우 미사일과 드론으로 미국을 겨냥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시리아 내 미군 기지 두 곳이 각각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레바논의 방송 매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장관이 김 위원장과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어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는 9월 13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획기적인 정상회담 뒤 양국 관계는 질적으로 새롭고 전략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후 외무상은 라브로프 장관을 위해 마련한 연회에서 라브로프 장관의 이번 방북이 양국 간 종합적이며 건설적인 쌍무관계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가 질적으로 새롭고 전략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장기화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는 0도에서 1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5m, 서해 앞바다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러 정상회담 후 양국 관계가 질적으로 새로운 전략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양국 간 최고위급 접촉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9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가졌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에서 지난달 13일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역사적 정상회담 뒤 양국 관계가 질적으로 새롭고 전략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방북 첫날인 18일 북한이 마련한 연회 연설에선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북한의 전폭적 지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연설에서 북한은 미국과 서방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는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라며 북한이 국가의 자주권과 발전 이익을 고수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라브로프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 북한의 핵 보유와 핵무력 강화 정책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가 노골화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핵무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러시아의 외교 책임자가 북한이 계속 주장하는 핵보유 지위를 인정해주고 자주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무력 증강 정책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한국 정부는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은 그 어떤 행동과 주장을 하든 간에 핵 보유를 결코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제재도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은 연설에서 북러 친선 관계가 두 나라 정상들의 영도 아래 불패 전후 관계, 백년대기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승화, 발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최 외무상과의 회담 뒤 자국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과의 회견에서 러시아는 한반도 안보 문제 논의를 위한 전제 조건 없는 협상 프로세스 구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그러나 한반도 긴장 원인을 미한일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한반도에서 미국, 일본, 한국의 군사활동 증대와 핵을 포함한 미 전략 인프라의 한반도 이전 노선 등이 우리와 북한 동료들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 중국과 함께 미한일이 추구하는 비건설적이고 위험한 노선에 반대해 긴장 완화와 긴장 고조 불허용 노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긴장 고조에 대한 대안을 건설적으로 제안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러시아가 반미연대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있다며 노골적인 반미전선 합류가 부담스러운 중국은 한 걸음 물러나 있는 모양새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선봉에 설 수는 없지만은 반미전선이 강화되는 것은 중국이 원하는 바이고 러시아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자신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라브로프 장관은 또 북러 간 고위급 인사교류 전망에 대해 한 달전 최고위급 접촉, 즉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오늘은 고위급 접촉, 즉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다며 이런 접촉이 계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푸틴 대통령의 평양 답방이 조만간 성사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관측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주민들이 대내 매체를 통해 라브로프 장관이 평양을 찾아 푸틴 대통령 방북 등을 논의한다고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푸틴의 연내 방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악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김정은의 외교적인 업적, 군사적인 업적으로 이걸 대체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푸틴의 방북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그런 내부의 위치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니까 더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탄약 공급이 대담하게 진행되는 정황들이 이어지면서 러시아 또한 푸틴 방북으로 화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며 북러 밀착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발견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사실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은 거의 없습니다. 노동력 공급처 정도밖에는. 이렇게 보면 일시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은 가능해도 종전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러시아의 고립은 계속될 거고, 그렇다고 보면 러시아로서는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거죠.
라브로프 장관의 이번 방북은 중국 베이징에서 16일 중러 외교장관 회담, 그리고 18일 중러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직후 이루어진 겁니다. 그의 방북은 2018년 5월 이후 약 5년 5개월 만으로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 학부 교수는 라브로프 장관이 중국과의 회담 결과를 북한과 공유했을 것이라며 북한도 미국에 맞선 세 나라 연대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제사회가 비난을 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해서 계속 논의가 될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또 다양한 정치, 군사, 외교적 지원을 통해서 북한을 보호한다. 결국 이 문제는 동아시아에서의 신냉전 체제를 새롭게 구축해 나간다는 어떤 그런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북러 양측은 라브로프 장관의 이번 방북을 통해 지난달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 사항의 이행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양국 간 무기 거래 문제부터 북한의 노동자 파견 문제, 합동 군사훈련, 북한의 위성 개발 지원 등 포괄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가운데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과 러시아 간 최근 밀착 행보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러 군사 협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장기화하는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인 벤카딘 민주당 의원은 18일 러시아는 세계 안정과 안보의 위협이라며 러시아를 돕는 모든 나라는 그 위협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ussia is an aggressor that is trying to take over Ukraine and from Ukraine other countries.
카딘 의원은 18일 VOA 기자와 만나 북러 간 무기 거래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침략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도움도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정보위 공화당 간사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도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ll, it's not surprising. I mean, they're both led by criminals, so,
루비오 의원은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무기를 충분히 빨리 만들 수 없다며 그들 러시아가 다른 방법으로는 가질 수 없는 새로운 무기 공급원을 찾았다는 점이 우려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무기가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없으면 러시아는 전쟁 노력을 계속 지원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기존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3류 무기를 사러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소속의 피트리케 공화당 의원도 북한과 러시아 같은 두 사악한 정권이 공조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며 러시아가 군수품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t surprised that two evil regimes like North Korea and Russia are coordinating and working together.
다만 무기 제공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을 돕는 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란과 북한 같은 나라에도 제재를 강력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영 탁스 통신은 이날 라브로프 장관이 북한에 도착했다며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의 평양 방문 중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한 논의가 신속히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소재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다짐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평양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의 북한 방문은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이며 특히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움직임이 두드러진 가운데 이뤄져 주목됩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 북한이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지난달 7일과 8일 북한 라진항에 적재된 300여 개 분량의 해상운송 컨테이너가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6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7일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정보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라진항에 또다시 컨테이너 더미가 쌓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옆 보드에서도 컨테이너 더미가 발견됐는데 북러 무기 거래가 계속되는 정황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러시아와 인접한 북한 라진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직사각형 모양의 대형 물체가 보입니다. 이 물체가 자리한 곳은 지난 13일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라진항의 북한 전용 부두. 파란색으로 식별된 이 물체는 부두의 바닷쪽 끝부분에 붙어있는데 그 길이가 약 90m로 측정됐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13일 우리 정보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북한은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7일과 8일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 약 300여 개가 적재돼 있는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대형 물체가 발견된 지점이 당시 백악관이 지목한 곳과 동일한 곳이란 점에서 이번에 식별된 직사각형 형태의 물체는 수백 개의 컨테이너로 추정됩니다. 앞선 16일자 위성사진에선 컨테이너 더미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가 자리한 시점이 16일에서 17일 사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러시아 선박이 이곳에서 컨테이너를 선적해 러시아 항구로 옮긴 전례로 본다면 조만간 또 다른 러시아 선박이 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7일자 위성사진에선 컨테이너 앞 부두에 정박한 선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음 날인 18일엔 이 일대에 낀 구름으로 인해 부두의 상황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앞서 비어있는 백악관이 처음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북한 전용 부두에서 지난 8월 26일 이후 최소 4척의 대형 선박이 드나들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진항의 북한 전용 부두 바로 옆 중국 전용 부두에도 컨테이너 더미가 쌓인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라진항에는 총 3개의 부두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북쪽에 있는 부두는 중국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 가운데와 가장 남쪽의 부두는 각각 북한과 러시아 전용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16일과 17일자 위성사진에선 중국 전용 부두에 놓인 반듯한 직사각형 형태의 대형 물체, 즉 컨테이너가 식별됩니다. 이 물체는 길이가 약 115m로 북한 전용 부두에 놓인 컨테이너 더미의 길이보다 약 25m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3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선 컨테이너 더미가 발견되지 않고 이후 약 이틀간 이 일대에 낀 구름으로 위성사진 판독이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컨테이너가 자리한 시점은 13일과 16일 사이로 추정됩니다. 중국 전용 부두에서 처음 컨테이너 더미가 포착된 건 지난달 3일부터입니다. 이후 컨테이너 더미의 양은 지속적으로 변했고 같은 기간 부두에선 총 4척의 대형 선박의 입출항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선박의 출입이 끊긴 이 부두에서 대형 선박이 연이어 포착된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북한 전용 부두와 별개로 중국 전용 부두에서도 무기 선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근거로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거나 무기 분야에서 협력한 개인과 기관 등에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16일 유엔 총회 제1변의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는 존엄 높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허위 정보 캠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도 지난 10일 회의에서 북한과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양자 관계 발전과 관련한 미국과 그 동맹국의 추측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해킹에 인공지능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18일 전 세계 인프라에 대한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이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certainly believe that North Korean hacking of cryptocurrency around infrastructure around the world, including in Singapore, Vietnam, and Hong Kong.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날 사이버 해킹과 인공지능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가하는 위협을 설명하는 전화회견에서 VOA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해 목격된 훨씬 더 많은 수의 미사일 발사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을 위한 자금 조달에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에 대한 미한일 3국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s a result, addressing North Korean hacking has been a priority of the United States. We formed a trilateral with Japan and South Korea.
유보거 부보좌관은 북한의 해킹에 대응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라면서 미국은 일본, 한국과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첫 3국 고위급 사이버 안보 회의를 열고 북한이 불법 탈취한 가상 자산을 대량 살상 무기 WMD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고위협의체 신설을 통한 3국 간 긴밀한 정보 공유, 합동 보안 권고문 발표, 그리고 가상 자산 세탁 기술로 악용되는 믹서에 대한 조치 등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문제는 미국과 아태 지역 파트너들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독자적인 노력도 설명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미국 정부가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세탁하는 데 사용한 암호화폐 거래소와 믹서를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믹서는 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재무부는 북한 해커들이 사용한 믹서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를 2022년 8월에, 블렌더를 5월에 제재한 바 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아울러 미국 정부가 전 세계 민간 기업들에도 정보를 제공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formation US government has been sharing with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regarding the need to implement know your customer rules. Because while the blockchain is public,
유버거 부보좌관은 전 세계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고객 확인 규칙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며 모든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들과 거래소들이 자금 세탁 방지기구 규칙을 이행해 북한이 전 세계에서 해킹한 자금을 세탁하는데 가상화폐 인프라가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버거 부보좌관은 북한이 악성 사이버 활동에 인공지능 AI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We have observed some North Korean and other nation-state and criminal actors try to use AI models to help accelerate writing.
뉴버거 부보좌관은 북한과 다른 국가들 범죄 행위자들이 악성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고 공격할 인터넷 시스템을 찾는 데 AI 모델을 사용하려는 시도를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어 해커를 양성하고 사이버 보안 교육을 통해 민간 분야 등 아태 지역 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 문제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특히 재무부는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에 대한 평가 보고서와 제재 대상 지정을 통해 대응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북한은 암호화폐 해킹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2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영상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정보 기술 인력의 위장 취업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합동주의보를 냈습니다. 원거리 근무 형태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한 IT 기술자들의 취업 방식과 행태 등을 공개하며 관련 업계에 의도치 않은 제재 위반을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와 연방수사국 FBI,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이 18일 공동 공익 발표문 PSA 형태의 합동주의보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북한 정보기술, IT 인력의 위장 취업 문제에 대한 것으로 지난해 미국과 한국 정부의 주의보 발표 이후 새롭게 포착된 북한 IT 근로자들의 새로운 취업 수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IT 인력이 화상 면접이나 화상 회의를 꺼리는 경우 혹은 화면에 등장하더라도 시간과 장소, 외모 등의 일관성이 없는 경우 각 IT 기업들이 이를 적신호로 인식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 설문지와 면접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끄는 등의 부정행위에 징후를 보일 때 채용된 IT 인력이 이력서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필을 사용하거나 사진이 없을 때, 노트북 컴퓨터와 기타 회사 자료를 수신하는 자택 주소가 화물 운송용 주소이거나 채용 시 변경될 때 등을 주의해야 할 상황으로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주의보는 IT 인력을 고용하는 회사 등의 추가 실사가 요구된다며, 만약 인력 공급 업체 등을 통해 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업체의 신원 조회 절차와 관련한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신뢰할 수 없거나 알 수 없는 기관이 제공한 신원 조회 문서를 수락하지 말고 신원에 대한 공증 작업을 실시할 것 등을 북한 IT 인력의 고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 IT 인력은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같은 특정 IT 기술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로 인해 기업들은 자신도 모르게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의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북한 IT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지원하는 건 지적 재산과 자료, 자금에 대한 탈취에서부터 명예실추, 미국과 한국, 유엔 제재를 포함한 법적 결과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험성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활동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북한 정권의 우선순위를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5월 국무부와 재무부, FBI와 공동으로 발표한 주의보에서 북한은 고도로 훈련된 IT 인력을 전 세계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도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의보에서 북한 IT 인력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북한 IT 인력들의 구체적 활동 행태와 신분 위장 수법 등을 고발했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해 이스라엘 방어를 보장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하마스와 연계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도 단행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18일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스라엘은 다시 유대인들에게 안전한 곳이 돼야 한다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My administration was in close touch with their leadership from the first moments of this attack.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는 하마스의 이번 공격 첫 순간부터 이스라엘 지도부와 긴밀히 소통해 왔다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국가를 방어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 후반 미국 의회에 이스라엘 방어를 위한 전례 없는 지원 법안들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아이언돔이 이스라엘의 하늘을 계속 지키며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침략을 억제하고 분쟁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군 항공모함 포드함 타격단을 동지 중의 해역에 배치하는 등 미군 자산을 영내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는 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국가나 다른 적대 행위자들에게 그 같은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을 거듭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타이완 등에 대한 안보 지원 관련 예산으로 1천억 달러 규모를 의회에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날 회견에서 지난 17일 가자지구의 병원 폭발로 최소 500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에 따르면 가자지구 내 한 테러단체가 잘못 발사한 로켓의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의 정상회담 전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가자지구 병원 폭발에 큰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분노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를 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가자시티 내 알 아흘리 병원이 공습을 받아 최소 500명이 사망했으며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에 의해 자행된 대량 학살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하마스의 침략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대다수 무고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나타냈습니다. 하마스가 가자지구의 무고한 시민들을 인간 방패로 삼으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생명을 잃은 것에 애도를 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국민과 무고한 팔레스타인들을 위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Today I asked the Israeli cabinet, who I met with for some time this morning, to agree to the delivery of life-saving humanitarian assistance to civilians in Gaza.
이스라엘 내각에 하마스가 아닌 민간인들에게 제공된다는 전제 아래 가자 지구 민간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스라엘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는 설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거주하는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Today I'm also announcing $100 million of new U.S. funding for humanitarian assistance in both Gaza and the West Bank.
이어 이 자금은 가자 지구의 긴급 수요를 포함해 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팔레스타인 주민 100만 명 이상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민 모두가 존엄하고 평화로우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평화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며 나에게 있어 그것은 두 국가 해법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18일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에 맞춰 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연계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전격적인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 통제실이 가자지구와 수단, 터키, 알제리, 카타르 등지에서 활동하는 하마스 테러단체의 핵심 조직원과 요원, 금융 조력자 등 10명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 조치 대상자는 하마스의 비밀 투자 및 자산을 관리하는 조직원을 비롯해 이란 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카타르 기반 금융 조력자, 하마스 핵심 지휘관, 가자 지구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및 운영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 지정은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및 영내 전역에서 하마스의 수입원을 뿌리 뽑기 위한 미국의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며 영내 파트너 및 동맹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각종 제재를 가해왔으며 이란과 연계된 중동지역 내 테러단체를 포함해 지금까지 천여 명 이상의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부과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이란과 카타르 등 영내 중동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하마스는 전 세계 곳곳에서 비정부기구와 자선단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금하는 방식을 통해 조직 운영 비용을 충당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중동의 무장단체를 비롯한 불량 국가들의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핵무기를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이 경고했습니다. 조셉 전 차관은 1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하마스식 기습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은 모든 공격 경로에 대비하고 억지력이 실패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조셉 전 차관을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조셉 차관님,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의 성과는 무엇일까요? 중동 전쟁을 막는 것일까요?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일까요?
Well, I think first and foremost, the purpose of his trip is to demonstrate very visibly with his presence.
무엇보다도 이번 방문의 목적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마스의 잔인한 공격으로 1,300여 명의 이스라엘인과 미국인 등 많은 국가의 국민들이 사망한 상황에서 말이죠.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특히 이란 등 외부의 개입을 억제하고 이란의 또 다른 꼭두각시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은 군대를 이스라엘 인근 국경으로 이동시켰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죠. 이란이 전쟁에 참여해서 북부에서 두 번째 전선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Well, I think Iran has already joined the war. My personal view is that Hamas who is trained and
이란은 이미 전쟁에 개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란으로부터 자금과 훈련을 지원받는 하마스가 이란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계속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말하죠. 글쎄요, 간접적인 증거는 이 전쟁이 이란에 의해 계획되고 승인된 전쟁이라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재점령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노력을 강조했고요. 중동 인도주의 문제 담당 특사도 새롭게 임명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에서 한 발 물러서서 전쟁 여파를 완화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까?
I think they have to do both, and it's a very delicate balancing act. We do have to demonstrate our support for our ally.
저는 바이든 정부가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매우 섬세하게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우리는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진격하고 특히 공중폭격보다 지상에서 진격할 때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 매우 어려운 이 두 측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셉 차관님,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으로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미뤄질까요? 미국은 전쟁의 여파를 완화하려 하지만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세로 전쟁은 더욱 격화되지 않을까요?
Well, as for whether or not the president's trip will delay an Israeli incursion into Gaza.
대통령의 방문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진격을 지연시킬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침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마스의 공격 이후 거의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방문한다고 해서 침공 시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문입니다. 지상군 투입은 매우 어려운 전투, 시가전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상자도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동 문제에서 대부분 그렇듯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948년 제1차 중동전쟁 때에도 몰랐고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때도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때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우리는 모릅니다.
조셉 차관님,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서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한일 협력 강화 등 동아시아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초점이 필연적으로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Currently, we are diverting capabilities, military capabilities to the Middle East. We have two carrier task forces, for example.
현재 우리는 군사 역량을 중동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에 핵추진 항공모함을 두 척 배치했고 공군 부대들도 여럿 배치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것이 억지력을 위한 것이며 다른 행위자들이 분쟁에 관여할 경우 결과가 있을 것임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이미 다른 행위자들이 관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과의 동맹, 그리고 일본과의 동맹에 따른 미국의 약속이나 미국의 역량, 아시아에서의 역량 강화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북한제 대전차 무기와 122mm 방사포탄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중동의 무장단체에 무기를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하시나요? 미국이 이런 거래를 가장 잘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That's a very good question and a very important question. And I think it demonstrates very clearly the linkage between what is going on in Northeast Asia.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북한은 중동뿐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포탄 등 다양한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구매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무기를 팔아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확산 전문가인 제가 가진 우려는 북한이 핵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핵기술을 판매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핵무기도 팔 것이라고 봅니다.
조셉 차관님, 앞으로 북한이 중동의 핵을 이전한다면 그 범위나 정교함이 과거 시리아의 핵을 이전한 수준을 넘어설까요?
The transfer to Syria was the producing a plutonium.
북한은 시리아의 플루토늄 생산 원자력 기술을 이전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핵 분열성 물질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북한의 핵 이전에 제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북한이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도 더 많은 2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최고 입찰자에게 무엇이든 팔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중동에서 테러 공격을 감행하는 행위자들은 물론 다른 불량 국가들의 북한이 핵무기를 쉽게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문제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1차 방어선인 아이언돔을 무력화하기 위해 수천 발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정보전 실패도 있었고요. 북한이 하마스식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하마스가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해 침투한 방식 등은 북한의 비대칭 공격 양상과 유사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잘 대비할 수 있을까요?
South Korea has to be prepared for all avenues of attack. And I know that North Korea
한국은 모든 공격 경로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화학, 생물학 무기와 핵무기 증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맹국들, 특히 미국과 협력해 이런 공격을 초기에 억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억제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핵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억지력이 실패할 것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중동에서 볼 수 있는 공격 유형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놀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쟁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으로부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전망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영국 의원들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의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서한을 외무장관에게 보냈습니다.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는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동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국내 수감시설에 억류 중인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해 영국 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은 18일 VOA에 여러 의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제임스 클레벌리 외무장관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의회 대정부 질문에 토론 의제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의원 모임이 이날 BOE에 제공한 서면 자료들에 따르면 탈북민 보호를 촉구하는 의원들 중엔 보수당 대표와 국무상을 지낸 거물급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 보수당 대표와 고용연금부 장관을 지낸 이언 던컨 스미스 하원 의원은 17일 클레벌리 장관에게 소환을 보내 중국 정부가 600명의 북한 반체제 인사들, 즉 탈북민들을 즉각적인 투옥과 고문 또는 처형 위험에 처하는 북한으로 송환한 이후 외무부가 어떤 조처를 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또 탈북민들의 송환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에 어떤 항의를 했는지, 이런 송환이 국제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어떤 분석을 수행했는지 물었습니다. 영국 법무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버클랜드 하원 의원도 이번 주 클레벌리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더 이상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데이비드 알턴 상원 의원 역시 클레벌리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영국 정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입수한 정보와 구체적인 압박 노력에 관해 물었습니다. 특히 영국 정부가 1951년 유엔 난민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한 탈북 난민들의 운명에 대해 한국 정부와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질의했습니다. 의원들의 이런 반응은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이 지난주 중국 정부가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뒤 하원 의원 160명에게 관심과 대응을 촉구하는 소환을 보낸 뒤 나왔습니다. 이 의원 모임의 티모시 조 사무국장은 18일 VOA에 영국 외무부 국무상을 지낸 휴고 스와이어 상원 의원, 노동당의 앤드류 그윈 하원 의원과 캐서린 웨스트 하원 의원, 보수당의 제프리 클립턴 브라운 하원 의원도 이메일 답장을 통해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출신인 조 국장은 특히 2주 전 영국 보수당 연례 전당대회에서 클레벌리 장관 등 고위 관리들을 직접 만나 북송 위기에 처한 중국 내 탈북민 상황을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응 논의를 위해 장관실과 의원 모임의 회의 일정이 잡혔지만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갑자기 발발하면서 회의가 취소됐고 중국이 그 사이 탈북민들을 전격적으로 북송했다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탈북민을 보호하고 향후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도 최소한 다는 못해도 얼마 여성하고 아이들만이라도 삼국으로 추방해주면 그거를 한국 정부가 거기서부터 영국 정부와 같이 들어가서 받아가지고 한국까지 무사히 데려가는 그런 거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조 국장은 알톤 상원 의원과 한국의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 전날 화상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다음 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방문 즈음에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의회 대정부 질의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이날 김용호 장관이 17일 알톤 상원 의원과 화상 면담을 통해 탈북민 강제 북송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연대와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탈북민들을 경제적 목적으로 북한에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 질문에 중국엔 이른바 탈북민들이 없다며 중국 정부는 탈북민 문제에 대해 항상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도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정식 의제로 토론하기 위한 동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당 소속 케이트 포브스 의원이 지난 12일 발의한 박해를 피해 탈출하는 북한 난민이란 제목의 이 동의안에 18일 현재 10명의 동료 의원들이 서명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동의안은 중국이 지난 9일 탈북 난민 600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소식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가려던 기독교인이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동의안은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남아있는 탈북 난민들을 북한으로 추가 송환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신에 다른 국가로 보낼 수 있도록 영국 정부가 중국 당국과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비오의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매일 세 차례씩 보내드리는 비오의 방송은 오는 10월 29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바뀝니다. 한반도 시간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전체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방송은 2시부터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보내드립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비오의 방송에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고 평안북도 북부와 함경도 북부 대체로 흐리고 내일 새벽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는 0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 내지 3.5m, 서해 앞바다에서는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평양 안주 남포 지역은 맑겠습니다. 평양 최저 6도 최고 13도, 안주 최저 5도 최고 13도, 남포 최저 9도 최고 13도, 신우주 맑고 최저 5도 최고 13도, 강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2도 최고는 10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입니다. 해주는 최저 9도 최고 14도, 개성은 최저 7도 최고 15도, 사리원 최저 7도 최고 14도, 신계 최저 5도 최고 14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지역, 함흥 맑고 최저 7도 최고 24도, 장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고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5도, 해산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6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고 앞바다 오후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3.5, 먼바다는 오전에 2 내지 4, 오후에는 2 내지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비오의 한국의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을 겨냥한 드론 공격 시도가 있었다고 미군 중부사령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라크 서부 알 아사드 공군기지에서 미군이 드론 두 기를 요격해 한 기는 파괴되고 한 기는 손상됐다며 이로 인해 다국적군 병사 몇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라크 북부 알 하리르 공군기지를 공격하려던 드론 한 기도 미군에 의해 격추됐으며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었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부사령부는 경계태세가 강화된 현 시기에 이라크와 영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군은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미군과 다국적군을 방어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드론 공격의 주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후계자라는 뜻의 타슈킬 알와리텐은 알하리르 기지에 대한 공격이 자신들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란과 연대한 이라크 내 무장단체들은 미국이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에 맞서는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할 경우 미사일과 드론으로 미국의 이익을 겨냥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시리아 내 미군 기지 두 곳이 각각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레바논의 방송 매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2주 가까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엔은 18일 현재 가자지구의 사망자 수가 3,478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가자지구 보건부 공식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면서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는 17일 기준 적어도 853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자트 엠지드 유엔 아동폭력특별대표는 성명에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적대 행위는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당하기 힘든 전쟁의 결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 특히 늘 그렇듯 무력 갈등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어린이들을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엠지드 대표는 가자지구 등지에서 계속 증가하는 사망자와 피해 어린이 규모에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유엔은 해당 지역 어린이들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어린이들의 보호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엠지드 대표는 어린이가 인질로 붙잡히거나 인간 방패로 사용돼선 안 된다며 하마스가 인질로 잡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과 이들의 보호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으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고위 관리 등 3명을 제거했다고 이스라엘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신문은 이날 이스라엘 군이 밤사이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에 공습을 가해 테러단체인 대중저항위원회 라파트 아부힐랄 수장이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가자지구 언론들을 인용해 사망한 하마스의 공동설립자 압델 아지즈 알란티 씨의 부인인 하마스 정치국원 자밀라 얄 알샨티 씨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지하드 무하이젠 팔레스타인 국가보안군 수장도 가자시티 인근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숨졌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밤사이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군 초소 등을 겨냥한 공습을 단행했다며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2주 넘게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미 의회 하원의장 선출이 어제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케빈 메카시 전 하원의장의 후임 선출을 위한 두 번째 투표를 실시했지만 공화당 하원의장 후보인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선출을 위한 과반수인 217표의 득표에 실패했습니다. 조던 위원장은 전날 투표보다 2명 늘어난 공화당 내 22명 이탈표와 함께 민주당 212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총 199표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조던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이르면 오늘 다시 의장 선출 투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가자지구의 병원 폭발은 가자지구의 테러단체의 소행 로켓 오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하마스와 13일째 분쟁 중인 이스라엘을 방문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국방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